제141편 공적 업무를 시작함. 서기 27년 1월 19일 그 주첫날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벳세다 본부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열두 사도는 주님의 계획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고 단지 4월에 있을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과 요단 계곡을 거쳐 여행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았다. 사도들의 가족 및 다른 제자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새 일이 성공하기를 빌려고 왔으므로 그들은 정오가 될 때까지도 세베대의 집에서 떠나지 못했다. 출발하기 직전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안드레가 찾아 나섰다. 얼마 후에 해변 아래쪽에서 배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를 발견했다. 열두 사도는 주님이 근심에 차있는 모습을 종종 봤고 잠깐씩 심각한 마음 상태에 잠겨 있음을 본 적은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주님이 그렇게 상심해 있음을 보고 놀라서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물었다. 주님, 아버지 나라를 선포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중요한 날에 왜 우시는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로 인해 상심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와 합류하려고 안드레와 함께 돌아가면서 대답했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를 비탄에 잠기게 하지 않았다. 내가 슬퍼하는 것은 성공을 기원하러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을 내 아버지 요셉의 식구 가운데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룻은 오빠 요셉을 방문하러 나사렛에 가 있었다. 가족 중에서 다른 식구들은 자존심과 실망과 오해 그리고 비위가 상하여 하찮은 노여움에 빠져서 그를 멀리했다. 1. 갈릴리에서 떠남. 가버나움은 디베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예수의 명성은 갈릴리 전역은 물론 그 너머 지역에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일에 헤롯이 머지않아 주목하게 될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여행하여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100명 이상의 신도 무리가 함께 가고자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사도회와 동행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들은 뒤에 남아있기로 동의했음에도 그들 가운데 여럿이 며칠 뒤에 주님을 뒤따라갔다. 첫날에 예수와 사도들은 겨우 다리키아까지 여행했고 거기서 그날 밤을 지냈다. 이튿날 펠라 근처 요단의 어느 지점까지 여행했는데 1년 전에 요한이 전도하고 예수께서 세례받은 장소였다. 그들은 여기서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2주 이상 머물렀다. 첫 주말까지 예수와 열두 사도가 머물던 곳 근처 야영지로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갈릴리, 페니키아, 시리아, 데가볼리, 베레아, 유대 지방에서 왔다. 예수께서는 대중에게 설교하지 않았다. 안드레가 무리를 오전 오후 모임으로 나누고 설교자를 배정했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이야기했다. 새로운 것은 가르치지 않고 단지 전에 가르쳤던 것을 복습했고 여러 질문에 답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그 장소 가까이 있는 언덕에서 지냈던 40일에 관해 열두 사도에게 언급했다. 베레아와 유대 지방에서 온 자들 가운데 다수는 요한에게 세례받았고 예수의 교훈에 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사도들은 요한의 전도에 어떤 면에서도 거슬리지 않았던 만큼 그리고 이때 새로 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으므로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요한의 추종자들에게는 예수가 요한의 주장처럼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라면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항상 걸림돌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지도자가 그런 잔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안드레는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미묘하고 어려운 과제에 관하여 매일 밤 동료 사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지시했다. 예수의 공적 직무에서 2천 해 동안 따르는 자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이전에 요한을 따르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였다. 서기 27년인 이해 내내 베레아와 유대 지방에서 요한의 일을 넘겨받으면서 조용히 지나갔다. 2. 하나님의 법과 아버지의 뜻. 훗날을 떠나기 전날 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새 나라에 관해 좀 더 가르쳤다. 주님이 말씀했다. 너희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배웠으며 이제 나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이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고 이미 이곳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언한다. 모든 나라에는 왕좌에 앉아서 그 영역의 법을 제정하는 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땅의 모든 민족 위에 유대 백성을 영광되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기적적 권능을 행사하여 온 세상의 법을 제정하는 그런 것으로 하늘나라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얘들아, 너희는 보아도 신앙에 눈이 없고 들어도 영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선언하는데 하늘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도 왕이 계시며 그 왕은 내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정녕 그분의 충실한 신하이지만 그 사실을 훨씬 조월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다. 나의 생애가 이 진리를 모두에게 나타낼 것이다. 우리 아버지 또한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무한자의 왕좌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에 있으며 그는 만물을 채우시고 온 우주의 율법을 선포하신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필사적 사람들의 혼 속에 살도록 보내신 영을 통하여 이 세상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다스리신다. 너희가 이 나라의 신하가 될 때 너희는 진실로 우주 통치자의 율법을 듣도록 돼 있지만 내가 선포하러 온 천국 복음으로 인해 너희가 자녀임을 신앙으로 발견할 때 너희는 그때부터 전능한 왕의 법에 굴복하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신성하신 아버지의 특혜를 입은 자녀로서 너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버지 뜻이 너희의 율법일 때에는 너희가 전국에 있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진실로 너희의 뜻이 될 때 너희는 진실로 전국에 있게 되는데 그리함으로 천국이 너희 안에서 확고한 체험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율법일 때 너희는 고상한 노예 같은 신하지만 너희가 신의 아들 신분이라는 이 새 복음을 믿을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고 너희는 전국에 해방된 아들 곧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라는 높은 위치로 승격된다. 일부 사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나 이 굉장한 발표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납득한 사람은 야고보 세베대뿐이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졌고 나중에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사역을 기쁘게 만들었다. 3. 아마수스의 체류함. 주님과 사도들은 아마수스 근처에서 3주 가까이 머물렀다. 사도들은 대중에게 매일 두 차례 설교하기를 계속했고 예수께서는 안식일 오후마다 설교했다. 수요일을 쉬는 날로 지키기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그래서 안드레는 한 주에 6일 동안 매일 사도 2명씩 쉬게 하고 한편 안식일 예배 동안에는 모두 함께 근무하도록 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대부분의 공중 설교를 맡았다.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은 개인을 상대로 많이 일했고 질문자들로 구성된 특별한 학급을 운영했으며 쌍둥이 형제는 일반적인 질서 유지 감독을 계속했고 한편 안드레와 마태와 유다는 삼인 관리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 세 사람은 각자 종교 업무도 상당히 수행했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들과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해와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과제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며칠마다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으나 안드레는 사도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투는 집단들이 적어도 임시적이나마 어느 정도 화해를 이루도록 유도했다. 예수께서는 이 회담 가운데 어디에도 참여하기를 거절했으며 또한 이런 어려움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충고도 주지 않았다. 이 곤란한 문제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조언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드레가 이런 질문을 예수께 가져오면 그는 늘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주인이 손님의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치 못하며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의 하찮은 싸움에 결코 어느 쪽도 변들지 않는다. 주님은 뛰어난 지혜를 드러냈고 사도와 제자들을 다루는 데서 완전한 공평성을 나타냈다.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스승이었으며 매력과 힘이 합쳐진 인간성으로 인해 동료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고된 생활과 진 없이 방랑하는 그의 삶 속에 형언하기 어려운 당당한 감화력이 있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의 태도, 명석한 논리, 추론하는 힘, 현명한 통찰력, 정신의 민첩함, 변줄대 없는 평정심, 그리고 고상한 아량에는 지적으로 끌어당김과 영적 흡인력이 있었다. 그는 수수했고 남자다웠고 정직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주님 현존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육체적 및 지적 영향력과 더불어 그의 인간성 곧 참을성, 부드러움, 온유함, 온화함 및 겸손함과 관련됐던 그런 존재의 모든 영적 매력 또한 있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진실로 강하고 설득력 있는 인간성을 지녔으며 지적 능력과 영적 요새였다. 그의 인간성은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영적 성향의 여자들뿐 아니라 학식 높고 지적인 니고데모 그리고 강인한 로마 병정의 마음도 움직였는데 십자가를 지키면서 머물던 지휘관은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혈기 왕성하고 억센 갈릴리 어부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의 초상화들은 아주 유감스럽다.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 초상화들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쳤는데 예수께서 만일 너희 화가들이 흔히 그려낸 그런 사람이었다면 성전 상인들이 예수 앞에서 도망치는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위엄을 갖춘 성인이었으며 선했지만 자연스러웠다. 예수께서는 연약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타고난 신비적인 사람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감격스러울 만큼 역동적이었다. 그는 의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선을 행했다. 주님은 결코 낙태하고 몽상에 잠겨 있는 너희 모두 나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반면에 수고하는 너희 모두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휴식 곧 영적 힘을 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했다. 주님의 멍에는 정령 쉬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각 개인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멍에를 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희생함으로써 곧 자존심과 이기심을 포기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비를 나타내므로 모든 유감과 불평과 분노로부터 그리고 이기적인 권력이나 복수를 갈망함으로부터 영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 죄를 묵과하거나 죄악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나중에 설명했다. 그는 용서할 것을 자신의 인격을 악하게 취급하는 것, 즉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 감정을 악하게 손상시키는 것에 저항하지 말기를 더 많이 의도했다. 4. 아버지에 관한 가르침. 아마수스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개념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 세상에서 잘못을 범한 자녀들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장부를 기록하기에 몰두하는 즉 모든 창조물에 대한 정확한 심판관으로서 나중에 저희에 대한 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저희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죄와 악을 기록하기에 온통 몰두하는 능숙한 최고 기록원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인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심지어 민족의 아버지로 오랫동안 상상해왔지만 하나님이 개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관념을 필사적 사람 가운데 다수가 품었던 적이 전에는 전혀 없었다. 천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며 종교는 곧 나의 복음은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진리를 믿고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애와 교훈에서 이두관념을 분명히 하려고 육신을 입고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는 또한 동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관념으로부터 사도들의 정신을 해방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종교에 날마다 젖어왔던 이 사람들은 그가 뜻하는 바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르치기에 지치지 않았다. 한 번의 설명으로 사도들 전체를 이해시키기에 실패할 때 그는 메시지를 다시 말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다른 유형의 비유를 들곤 했다. 예수께서는 이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돌보는 사명에 관해서 비로소 열두 사도에게 더 충분히 가르쳤다. 주님은 전인 곧 남녀 개인을 형성하는 몸과 정신과 영의 합동에 관해서 그들에게 많이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동역자들에게 그들이 당면하게 될 세 가지 형태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인간의 질병에 대한 슬픔으로 고생하는 모든 일을 그들이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 설명했다. 다음 것들을 그들이 인식하도록 가르쳤다. 1. 육신의 질병 보통 육체적인 병으로 간주되는 그런 고난. 2. 괴로운 마음 휴일의 감정 및 정신의 어려움과 교란이라고 여기게 된 그런 비육체적 고통. 3. 악한 영에 사로잡힘. 예수께서는 당시에 흔히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악한 영들의 본성과 기원에 관해 몇 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 사도들에게 설명했다. 주님은 악한 영의 사로잡힘과 정신이상 사이의 차이점을 잘 알았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의 초기 역사에 대한 그들의 제한된 지식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도 예수께서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약한 영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여러 차례 언급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상승하고 나서 천국이 큰 권능과 영적 영광을 입고 도래하게 될 때 내가 내 영을 그 시대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난 후에는 그것들은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주가 거듭되고 달이 거듭되어 온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사도들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5. 영적 통일. 아마수스에서 있었던 모든 저녁 회담 중에서 가장 중대했던 회담은 영적 통일에 대한 도의와 관계된 회담이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물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같이 보기를 배우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서 더 조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자 예수께서는 이렇게까지 대답할 만큼 그의 심령에 교란이 일어났다. 야고보야, 야고보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봐야 한다고 가르쳤느냐? 필사자들이 독창적인 개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영적 해방을 선포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자유로운 인격과 영적 독창성을 희생한 대가로 사회적 조화나 우애 있는 평화를 얻게 되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사도들인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전심으로 행하려고 연합하여 헌신하기를 너희가 기뻐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영통일이다. 영적으로 똑같아지기 위하여 너희가 똑같이 보거나 똑같이 느끼거나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영적 통일은 하늘 아버지의 영선물이 너희 각자 안에 거하면서 점점 더 지배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사도로서 너희의 조화는 너희 각자가 지닌 영희망의 기원과 본성과 운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싹터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의 목적과 영적 이해가 완전히 통일되는 것을 너희가 체험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너희 각자에게 내주하는 낙원 영의 정체성을 서로 의식함에서 자라나며 지적사고와 개성이 강한 느낌과 사회적 행동면에서 각자의 태도가 극도로 다양하더라도 너희는 이런 모든 심오한 영적 통일을 누릴 것이다. 너희의 인격은 신선하게 다채롭고 뚜렷이 다를지 모르지만 영적 본성 그리고 신성한 경배와 형제 사랑이라는 영열매가 그렇게 통합되어 너희의 생애를 누가 보더라도 이 영 정체성과 혼의 통일을 틀림없이 인지할 것이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고 이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웠음을 저희가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고유하게 부여받은 정신과 몸과 혼이라는 재능을 이용하는 기법에 따라서 그런 봉사를 베푸는 동안일지라도 너희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너희가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은 두 가지를 암시하고 신도 각자의 삶에서 두 가지가 조화됨을 항상 발견할 것인데 첫째로 너희는 일생 동안 봉사하려는 공통된 동기로 지배되며 무엇보다도 너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둘째로 너희는 모두 공통된 실존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너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그분처럼 되어왔음을 우주에 충명한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를 훈련시키는 동안 이 주제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심지어 선한 사람들의 종교적 해석일지라도 믿는 자들이 그런 해석에 따라서 교리화되고 규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씀했다. 천국 복음에 입각하여 신자를 인도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신조를 제정하거나 전통을 설립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거듭거듭 경고했다. 6. 아마수스에서 지낸 마지막 주간. 아마수스에서 마지막 주간이 끝날 즈음에 열심당 시몬이 다마스커스에서 사업하는 페르시아인 테헤르마를 예수께 데려왔다. 테헤르마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버나움에 갔었으며 거기서 예수가 사도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다. 안드레는 시몬이 테헤르마를 가르치게 했다. 테헤르마가 불은 단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한 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일 뿐이라고 애써 설명했지만 시몬은 그 페르시아인을 불숭배자로 여겼다. 예수와 이야기한 후에 그 페르시아인은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기 위해 며칠 더 머물러 있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열심당 시몬과 예수가 단둘이 있게 되자 시몬이 주님께 물었다. 나는 왜 그를 설복시킬 수 없었습니까? 그가 왜 나에게는 그토록 저항하고 당신께는 쉽게 귀를 기울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시몬아, 시몬아, 구원을 찾는 자의 가슴으로부터 무언가 끄집어내려 애쓰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느냐? 이런 굶주린 혼 속으로 뭔가 집어넣으려 애쓰라고 얼마나 자주 말했느냐? 사람들을 천국 안으로 인도해라. 그러면 위대하고 살아있는 천국 진리가 모든 심각한 오류를 곧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기쁜 소식을 필사적 사람에게 제시할 때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희가 더 쉽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어둠에 앉아있던 자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준다. 시몬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처음 왔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새롭고 더 나은 삶의 길을 선포했더냐? 아니다. 나는 너희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 단지 부분적으로 봤던 그것에 완전케 된 환상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 시몬아, 이제 가서 전국을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내가 한 사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천국에 들여보냈을 때 그런 사람이 너에게 질문을 가지고 오면 그때가 바로 신성한 천국 안에서 그 혼이 점진적으로 향상하는데 상관되는 지침을 전해줘야 할 때다. 시몬은 이런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나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행했고 페르시아인 테헤르마는 천국에 들어간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예수께서는 그날 밤에 천국의 새로운 삶에 관해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다. 그가 하신 말씀의 일부분은 이렇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다시 태어난다. 육신으로만 태어난 자들에게는 너희가 영의 깊은 일을 가르칠 수 없으며 영의 진보된 길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그들이 영으로 태어났는지 먼저 살펴봐라. 사람들을 먼저 성전으로 데려가기 전에는 그들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아들신 분이라는 교리를 말하기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하라.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항상 참아라.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며 너희는 단지 대사일 뿐이다. 그저 하늘나라는 이렇다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는 그의 아들이며 너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이 소식이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다. 아마수스에 머무는 동안 사도들은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을 대하는 문제에 관하여 예수께서 아무 제안도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 심지어 세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도 예수께서는 요한은 진실로 물로 세례 줬으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영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뿐이다. 7.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2월 26일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 및 따르는 큰 무리가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근처 개울까지 여행했는데 그곳은 도래하는 나라에 대해 요한이 처음 선포한 장소였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수와 사도들은 4주 동안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여기에 남아있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던 둘째 주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강 건너 여리고 남부 언덕으로 3일 동안 휴식을 떠났다. 주님은 이 세 사도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새롭고 진보된 진리를 많이 가르쳤다. 이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교훈을 다음과 같이 재조직하고 분류하려고 한다. 제자들이 전국의 훌륭한 영실체를 맛봤은 즉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봄으로써 전국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신자들에게 전국의 길에 관해 묻고 싶은 생각이 나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기 바란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밝히려고 애썼다. 그런 모든 진지한 진리 탐구자는 신앙의 선물인 그 희소식을 언제나 듣고 싶어 하는데 영원하고 신성한 영실체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선물이 보장한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의 유일한 사업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각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곧 이 각 사람이 자녀임을 의식하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신앙아들로 소개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강조했다. 이 두 가지 근본 계시는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그는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다. 예수의 종교는 이 세상에 증여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전적으로 기초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개인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책이나 율법이나 기타 형태의 어떤 인간 조직도 남겨놓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과 개인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설립하기 위하여 왔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모든 다른 인간 관계보다 우선해야 함을 분명히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긴밀한 영적 친교가 모든 연령과 모든 사회적 조건의 모든 사람에게 곧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자녀들에게 준 유일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기쁨과 신성한 교류, 다음 세상에서는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영실체들이 있는 곳까지 진보하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천국에 관한 교훈에서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진리라고 상기시켰던 것을 예수께서는 크게 강조했는데 그것은 신앙으로 그리고 신앙만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진지하게 인식함으로 인간의 자유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으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혁신적 가르침이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나타난 바로 그 진리였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모든 자녀의 마음 속에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주님은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의 전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이 그의 교훈을 종종 듣고 있을 때 실제로 그의 말씀은 다른 세계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화하려고 의도한 것이었다. 그는 인생을 사는 새롭고 독창적인 계획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한 유대인이었지만 이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모든 세계를 위하여 일생을 살았다. 천국의 계획을 펼쳐보이면서 아버지를 반드시 인식하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고 이들은 이전 시대의 대부분의 진화 종교들에게 무시당됐던 바로 그 계층이었다. 아무도 경멸하지 않았으며 그의 계획은 범세계적이었고 우주적이기까지 했다. 이런 발표를 매우 대담하고 강하게 했으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가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받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이제야 사명을 맡게 된 것은 지구에 있는 소수의 피조물을 대상으로 본보기를 설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온 우주의 두루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인생의 표준을 세우고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진리를 이 사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시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표준은 최고완벽성, 심지어 우주아버지의 최종선의 경지에 접근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물질 정신에게 영적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파송된 교사로서 역할을 하러 왔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었으며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선생이었다. 인간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효과적인 설교자였다. 예수의 설교는 강력한 웅변이나 감정적 호소 때문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인격 때문에 무척 힘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 말씀했다. 사람의 영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나 정신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증여되기 전에 낙원 형제인 임마누엘이 지시했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은 어떤 면에서 높은 곳에 있는 동역자의 지시로 제한받는다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암시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아버지 뜻,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는 이렇게 전심으로 한 가지 목적에만 동기를 뒀기에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지 않았다. 사도들은 예수의 변함없는 진절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항상 어떤 인간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인간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살았다. 순전히 필사적인 어떤 영향에 지배되거나 연약한 인간적 판단에 자신을 맡긴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여론에 신경 쓰지 않았고 잔미에 영향받지 않았다. 오해를 밝히는 일이나 허위 진술에 분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결코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으며 결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 야고보는 시발점에서 끝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수의 능력에 감탄했다. 주님은 놀라는 일이 거의 없어 보였다. 결코 흥분하거나 짜증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 그는 때때로 슬픔에 젖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모든 신성한 재능이 있었는데도 결국 그가 인간이었음을 요한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았으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상대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의 사생활은 아주 인간다웠으나 정말로 흠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았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 예수께서 한 말씀을 많이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그의 우아한 말씀은 그들의 마음 속에 머물렀으며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한 후에 솟아나와서 훗날의 그들의 사역을 대단히 보람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줬다. 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던 것은 이상하지 않은데 그가 새 시대의 계획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8. 여리고에서 활동함.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던 4주 동안 내내 안드레는 매주 두 사도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 여리고로 가도록 여러 차례 배정했다. 여리고에는 요한의 신도가 많이 있었고 예수와 사도들의 더 진보된 교훈을 대다수가 환영했다. 사도들은 이번 여리고 방문에서 병든 자를 고치라는 예수의 지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했으며 그 도시에서 가정마다 방문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려고 애썼다. 사도들은 여리고에서 얼마간의 공적인 일을 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주로 좀 더 조용하고 개인적인 성질의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전국의 기쁜 소식이 병자들에게 무척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신들의 메시지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천국의 해 소식을 전파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라고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지시한 것이 여리고에서 처음으로 충분히 수행됐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멈추었고 예수와 상의하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파견대표단을 만나게 됐다. 사도들은 여기서 하루만 지낼 계획이었지만 이진리 탐구자들이 동방으로부터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그들과 3일을 보냈고 그들은 하늘나라의 새 진리를 알게 되어 기뻐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9.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함. 3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언덕을 지나서 여행하기 시작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예수를 만나러 요단에 두 번 내려왔으며 주님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는 동안 베다니의 나사로와 그 자매들 집을 본부로 삼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남아서 군중을 가르치고 세례를 줬으므로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만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갔다. 예수와 사도들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새롭게 하면서 5일간 여기에 머물렀다. 주님과 사도들을 나사로의 집에 모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생에 굉장한 사건이었고 이들의 필요를 보살필 수 있었다. 4월 6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으며 주님과 열두 사도 모두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